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으로 시작해볼까요? 지하자매님은 고통스럽게 감옥에 갇혀 있다면 계속 그 안에서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정말로 악명 높은 감옥이라 아주 좁은 방 안에 130명이 구겨져서 발 디딜 자리도 없이 생활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변기 하나로 130명이 대소변을 해결해야 할 정도였죠.
그런 곳에서 살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겠어요.
네, 그런데 감옥 밖에서 누가 찾아와서 큰 돈을 주고 밖으로 빼준다고 부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장 그 말을 듣고 감옥 밖으로 뛰어나가겠죠.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지옥에서 나를 불러내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죄악의 감옥 밖으로 불러주신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 그런 느낌이라면 당장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왜 불렀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나를 부르심에 대한 대답은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이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게 고통받는 상황이었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좁은 감옥 안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넓은 곳에서 살면서도 감옥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죠.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간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는 모든 결정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괴로운 상황 속에 우리를 감옥처럼 가두게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이기심과 욕심, 교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었네요. 이스라엘처럼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지 않더라도 사실 불안이라는 감옥에 갇힌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심지어 죄를 범하는 그 사람 본인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불러냈다 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물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죠.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불러내주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그들을 이런 고통에서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다른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이렇게 대놓고 우상을 만들어 신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종교가 어떤 다른 귀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왜 다른 여러 신들을 찾았을까요?
그런 각 지역의 신들이 그 영역을 다스린다고 생각해서 그 신들에게 잘 보이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는 바다의 신이 필요했고, 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산의 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풍요의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름만 신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 사실상 신처럼 찾는 것들이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럼 오늘날에는 돈의 신, 좋은 학교의 신, 좋은 직장의 신, 비싼 아파트의 신이 있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한 결과 진짜 행복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눈먼 백성을 불러내라고 하시죠. 모두의 앞에서 과연 진짜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 있는지 증명해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네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려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이루어졌네요. 우리 모두가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죠. 그런데 신약성경에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네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그 밖으로 불러내 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에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물든 세상, 문화나 삶의 방식에서 밖으로 꺼내주셨다면 이제 그 밖으로 나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감옥 밖으로 나온 것은 기쁘지만 결국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독극물에 중독된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독을 마신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당장 그것을 밖으로 토해내는 거겠죠. 나쁜 것들을 밖으로 빼내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시대보다 훨씬 전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도 애굽의 다른 문화나 우상 숭배 문화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애굽의 타락한 문화와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나온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애굽에서 밖으로 탈출한 것은 시작일 뿐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독극물을 토해내는 것이 시작이라면 이제 좋은 음식으로 내 몸 안을 채워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안을 채우지 못하면 다시 악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아무 것이나 집어넣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처음에는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경험하고 배우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는 정말 이해가 빠르시네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밖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처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라니 참 감동이네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감동적이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고백이 담긴 찬송가를 또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사를 읽어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용서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용서받았으면 이제 다시 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과 판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찬송가의 가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며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만사 형통이라는 뜻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잘 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된다는 거죠.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어려운 일이 없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맞아도 그것을 통해서 더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시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인생길의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은 신약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믿음의 눈을 뜬 베드로의 이야기도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선한 왕처럼 잘 다스리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왕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은 나의 명령을 듣고 내 눈과 입은 내가 보고 말하는 것을 수행하죠. 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화해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이네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두운 삶에서 꺼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누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는지를 전해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본 모습을 완전히 숨길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면 숨길 수 있겠지만 평생 지켜보는 사람 앞에서는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척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을 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눈치챘다면 그 아름다운 빛 안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북조선 성도님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함이 은은하게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한인재미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많이 추워요.
네, 너무 춥습니다. 네. 저도 요즘은 동복만 입고 다닙니다.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2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주가 되시는 이유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그렇죠.
지난주 나머지 한 가지 이유를 더 살펴봤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분의 공로가 지극히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네. 왜 그분의 공로를 완전하다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먼저는 하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당하신 형벌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로를 얻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었나요?
영원한 복락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갖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완전한 복된 자녀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죠. 그리고 30문으로 넘어갔죠? 짧았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이나 예수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긴 하지만 동시에 자기들의 구원을 성인들의 공로나 교황의 면죄부나 아니면 자신들이 드린 헌물이나 뭐 선한 행위나 금식이나 기도처럼 예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찾고 있죠. 과연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주로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이거였거든요.
그동안 배웠듯이 예수께서는 완전하고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부분적으로는 구원을 베푸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전체를 지극히 완전한 방식으로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주님께서는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넘기시거나 부탁하시거나 맡기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성인에게든 자기를 자신에게든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죠. 성인들의 공로와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선한 것들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들, 천주교, 교황주의자들, 뭐 예수의 그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분과 영광을 노골적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문으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두 개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나 그리스도나 모두 중보자의 직분을 의미하는 명칭인데
그렇죠.
차이가 있다면 예수는 중보자의 직분을 간단히 말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자세히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의 삼중직인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31문에서 살펴볼 작은 주제들을 하윤 자매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란 무슨 뜻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무엇인가? 네 번째, 그리스도의 왕직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직분들을 세우는 하나의 의식인데, 상징적으로는 기름을 붓는 것이 몸에 메마르고 연약한 지체들을 강화시키고 힘을 주며 활력을 주고 든든하게 해서 기능을 잘 발휘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래 선한 일을 이루기에는 부적절한 상태인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행하고 그분을 섬기는 각종 의무들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으로 상징되는 것, 즉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했던 내용을 마치고요. 31문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문 질문.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은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여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잘 읽으셨어요.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돌아보면서 다루기도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관련한 반대 의견,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관한 내용은 없지 않느냐를 살펴봤었어요. 오늘도 이것과 관련해 반론 두 가지를 더 생각해보죠. 네, 그것부터 해볼게요. 하윤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반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없다.
그렇죠. 네. 일단 이런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비록 뭔가 반대하고 있는 의견 같지만 이건 맞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본성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없어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먼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는 신이신 하나님의 정의, 지혜, 권능은 완전한 까닭에 다른 무엇을 첨가시킬 수 없고 첨가시킬 필요도 없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기름 부음을 시행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심으로 그리스도께는 기름 부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미 제 영을 제 안에 갖고 있죠. 영이 없다면 저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내 영을 이미 갖고 있는데 누가 너에게 영을 부어줄게, 너의 영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분이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이제 그 말은 이미 그 영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성령을 하나님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지 그 어떤 누가 하나님께 성령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한다.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반론은 잘못된 의견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반론은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의견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에 이어지는 반론이에요. 그게 문제인데 하윤재미님이 읽겠습니다.
반론.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에 대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없다면 그는 그의 인성에 대해서만 선지자의 제사장이요 왕이실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본성에 대해서만 중보자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오직 그의 인성에 대해서만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있고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인성에 대해서만 중보자이시다.
네. 이제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맞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그럼.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 반론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질문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먼저 기름 부음이란 뭔가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세운다는 건 그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할 만한 능력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은사를 받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기름 부음은 신성에는 관계없고 인성에만 관계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죠. 하나님께 이 신성에 무슨 은사나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셔서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을 은사와 관련돼서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되어진 거겠죠.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은 이렇게 은사가 주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라는 직분이 세워지는 일을 말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인성만 아니라 당연히 신성에도 관련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분의 인성이 은사를 주어지는 기름 부음으로 표현되어진다면 맞고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이 분이 세워지는 것으로 의미하는 표현이라면 그분의 인성뿐 아니라 신성에도 관계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잘못된 반대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으심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반대되는 의견까지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움 받으신 삼중직 또는 뭐 중보자 직분의 세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입니다. 선지자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프로페미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 앞으로 올 일들을 공포한다,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하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선지자란 현재나 미래의 일들에 관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선지자는요, 크게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선지자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일을 시작했고 또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죠.
또 그의 백성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오류와 죄를 책망하고 형벌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참된 교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포하고 또 거짓과 부패로부터 그것들을 보호했습니다.
맞아요.
그 밖에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의 나라의 은덕들을 알리고 장차 임할 일들을 미리 예언하며 이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다면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하죠. 신약의 선지자들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장차 올 일을 미리 사람들에게 전하는 목적을 위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나 아가보처럼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적용시켜서 교회와 개인을 강건케 하는 은사를 지닌 자는 누구든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선지자에는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들을 넘어서는 가장 위대하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알리고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제정하시고 결국 육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신적인 가르침과 행위로서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신 영원하신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분,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앞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을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가장 위대하신 선지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갖고 있는 사명 또는 뭐 역할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하나님과 그의 온전한 뜻을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온전한 뜻을 천사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 그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선포하며 사람들의 오류와 부패에서 그것들을 보존시키는 것도 그리스도의 직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모습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사역을 제정하고 보존하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사 등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보내며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베풀고 그 소명에 필요한 은사들을 베푸시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누가복음 11장 49절, 누가복음 21장 15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사명, 또 그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사역을 통해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며 그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통해 내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마음을 밝히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감동시켜 믿음과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24장 45절, 에베소서 5장 26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사도행전 16장 14절, 14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이런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이 세 가지 역할을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 선지자직의 세 가지 역할을 요약한 것이 될 텐데 뭐겠어요?
첫째 부분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사역을 재정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세 번째는 그 사역을 통해 내적으로 또는 효력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세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뭐 이렇게 해보죠. 그리스도와 다른 선지자들,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분이 어째서 가장 위대한 교사로 불려지고 또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불려지는가? 이렇게 정하고 한번 이제 배운 내용을 요약해보죠. 하윤 자매님이 배운 것을 생각해보면서 먼저 말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이시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사람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의 종들일 뿐입니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차이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선지자이시죠.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비유에 아들과 종의 비교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하윤 자매님이 말한 이 선지자 간의 차이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네, 여기 보면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임금의 아들이에요. 뭐라고 부르면 좋죠? 왕자님. 그리고 신부름을 보냈어요. 누구? 종들. 이 비교할 수 없는 수준 아닌가요? 왕자와 종. 이것이 마치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라는 선지자의 차이라는 거죠. 아까 하윤 자매님이 이야기하신 게. 자,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다른 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부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셨지만 다른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을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부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전하셨네요.
그렇죠. 내가 그에게 들었다고 하니까요. 반면 제자들, 신약의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어떤가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셔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그리스도의 예언적 지혜는 무한하신 반면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의 인성에 따라 보더라도 그는 모든 은사에서 다른 모든 이들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죠. 네 번째 차이는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고 사역의 주인이시지만 아까 임금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어때요? 그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들을 선포하고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도 자신의 가르치심을 계시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리라.
다섯 번째 차이, 이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과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통해서 또 그가 부르사 섬기게 하신 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효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가요? 예,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고 또는 그와 더불어 일하는 동역자들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차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보다 더 명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말을 들은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듣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마지막 여덟 번째 차이는 그리스도는 스스로 권위를 지니셨지만 다른 이들의 권위는 그리스도께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근거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말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그래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권위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마쳤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31문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윤주 자매님, 오늘 알아본 것들 가운데 혹시 생각나는 것이나 마음에 감동 있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나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오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삼중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동안 살펴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에 저에게는 엄청난 든든한 무언가가 생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빠한테 아빠 나 과자 사 먹게 돈 좀 줘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한테 아저씨 나 과자 사 먹게 돈 좀 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 앞에 있는 존재를 뭐라고 부르는가는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는 시작이면서도 그 말 전체를 결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 드릴 때나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때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셔서 뭐 우리가 혹시 실수해도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알고 부르는 것은 어쨌든 중요합니다. 하윤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